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를 끝내야 문제도 끝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말 언약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가문,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복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즉 우리를 죽이는 자가 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를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멸망의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안 속으면 영원히 나랑 함께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과 이 행복을 받은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누구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는 문제가 왔어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우리를 뭐 하려고 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이려 됩니다. 뱀이 말을 해요. 뱀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고 세상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영원히 축복을 누릴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죠.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녀로서 기도를 못하게 돼요. 예배도 못 드리게 돼요. 나 같은 게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어? 나 같은 걸 하나님 받아주겠어? 벼락이나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하나님을 뭐하고 말아요?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불신자의 멸망 상태가 있죠.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있죠. 영적 문제. 그게 뭐냐?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거죠. 지옥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래서 지옥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마귀에게 붙들린 운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뭐하게 되냐? 자꾸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를 우상 문제에 빠뜨립니다. 참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문제가 터지면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뭐하게 됩니까? 자꾸 미신,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무당에게 구슬해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는 진짜 복받는다, 효를 행한다 하면서 조상에게 뭐하죠? 조상을 또 신이라고 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참 응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오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절대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응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게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돼요. 늘 생각과 마음에 끝이 없어요. 염려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 염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허무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불안, 염려, 허무. 그러니까 뭐가 또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육신 문제.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생각을 누르니까 어디까지도 고장이 나냐. 몸도 고장나요.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중풍병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 또 병명도 모르죠. 불치병, 이름 모를 병,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괜히 병이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아침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거 보면 이게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라 약선전 프로그램 같다. 무슨 병에는 뭐가 좋아요? 요즘 뭐가 새로 연구 결과 뭐가 나왔는데 뭐 먹으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를 안 먹어서 우리가 병에 걸리나? 저 좋은 걸 우리가 안 사 먹기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리나?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건강도 경제도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좋은 물질을 좋은 영양 건강식품을 안 사 먹어서 우리가 병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떠난 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고 엉뚱한 데 매달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늘 시달리고 늘 시달리다 보니 뭘 먹어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는 걸 다 먹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죽으면 어디 가요? 내세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너 무슨 죄를 지었고 뭐를 잘못했고 너 이런 짓을 했지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너 누구 자녀냐? 너 소속이 어디냐? 저는 소속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저는 누구 자녀 그거 모르는데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 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알잖아요. 물으면 우리는 당장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진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천년 만년 영원입니다. 불지옥입니다. 불지옥.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찍어서 잠시라도 몇 초라도 서늘하게 해주세요. 진짜 복음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세 문제가 오고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후손의 문제로 그대로 이어지죠. 왜냐? 나의 이런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뭐 돼요? 대물림 되잖아요. 대물림 돼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내가 이 복음으로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거기에 그대로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인간의 방법이 쓰죠. 인간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인간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신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진짜 원인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자꾸 뭘 만드냐 종교를 만들어요. 알라신, 부처님, 무슨 신, 무슨 신 왜? 구원을 얻을 참신의 이름을 모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르니까 자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답 없는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또 사람들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죄의 업보 때문에 내가 문제와 저주가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업보에서 벗어나려고 뭐해요? 자꾸 착한 일 선행을 해봐요. 선행.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도 진짜 값을 치를 수도 없다. 죄는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지 죄를 선행으로 갚을 수는 없는 거다. 또 똑똑한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자꾸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달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주 바른 생각, 깊은 생각 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걸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떠오르고 계속 꼬이고 막히는 것이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철학을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어린애 수준이다. 도무지 이 철학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영적인 세계를 근본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영적인 세계 진짜 근본을 말해주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분으로 영생을 얻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진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의미가 담긴 게 예수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신 거예요. 죄 문제는 뭐로 해결된다고요? 죄의 삭슨 사망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짓고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에 좌절되는 운명 아래서 내가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고 자살을 해버리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죽음이어야지 이거를 내 방법으로는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야 남자 씨로 잉태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세기 근본 문제에 빠진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끝내는 죽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끝내는 죽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잡힌 영적 문제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진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고 우리 후손마저도 여기 휘말리는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걸 누가 보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걸 보고서 끝났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 끝났다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영원히 시달릴 문제 끝났다. 왜? 누가 대신 짊어졌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짊어졌으니까 끝났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 문제가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한 멸망의 상태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이게 자꾸 내게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막 외워질 만큼 외워지셨기 때문에 묵상을 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정말요. 쓸 때마다 너무 감사해져요. 쓸 때마다요. 내가 생각이 치유되고요. 마음에 눌렸던 게 치유되고요. 내 몸에 막히고 진짜 얹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뚫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 끝났다는, 진짜 끝났다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셨다. 죽으신 거는 뭘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끝내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끝냈으면 그냥 계속 죽어 계셔야죠. 근데 왜 살아나요? 진짜 끝났으니까. 진짜 끝났으니까. 진짜 마귀의 머리통이 박살이 났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던 그 운명의 사슬이 진짜 끊어졌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힘이 없어요. 우리를 잡을 만한 권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부담감, 이 두려움, 이 죄를 뭐 하셔버렸어요? 십자가로 끝내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버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 이름의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 능력의 천군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진짜 사람을 살릴 빛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다 끝냈다 선포하셨고 하나님도 맞다 다 끝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 뭐 하셔요? 40일 동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하나님 나라 천군천사가 너희들을 도와 세계복음화 할 거다. 그 말씀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뭐하고 있어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면서 뭐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육신으로 계시면 늘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나만 바라보실 순 없잖아요. 나만 돌보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왜? 누구로 오시려고? 각 사람 속에, 각 사람 속에 진짜 이 80억 모든 사람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더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으로 오질 못한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계시록 22장 20절 결국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셔요? 재림주로 오셔요. 진짜 믿는 자들을도 하나님이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고, 복음 전하고서 죽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마저도 하나님이 육신마저도 부활시켜서 육신마저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셔요. 왜냐? 원래 우리 인간은 영이 전부가 아니라 모두 같이 있어야 돼요? 육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마저도 부활시키셔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전부 한꺼번에 뭐 하셔요?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일 세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왕이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참 왕이 뭡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분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셨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몸에서 흘린 이 피가 진짜 저들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이제 그 나의 피가 나를 믿는 저들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짜 불신앙, 불순종했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못했다? 찢어졌다.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 그 심판, 그 두려움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롭고 살 길이 뭐였다? 활짝 열려졌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마귀 문제가 인간 문제였는데,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제, 마귀에 속이고 진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던 마귀의 모든 일을 끝내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왕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마귀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진짜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멸망을 당하니까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 되잖아요. 마귀를 꺾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해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걸 할 때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왜냐? 주님은요 강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순수하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셔요. 자 언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복음을 깨달은 그 순간입니다. 잠언 27장 1절 왜냐? 사람이 언제 죽게 될지 몰라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억지로 영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안다. 이걸로 내 인생 문제 끝났구나.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지금 영접해야죠. 당장 영접해야죠. 그게 영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영접기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 뭐 하겠다? 반드시 응답한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의 영이다.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다 이거죠.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죠. 반대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또 두려움을 줄 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사단마귀를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후대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속이는 마귀를 우리가 결박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진짜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 하늘나라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배경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 응답 속에 살다가 그 권능을 누리다가 그 축복에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제 딱 얼굴들 보시니까 많이 하시고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시는 게 보이네요. 조금 더 힘쓰십시오. 진짜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또 이제는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줄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그래야 모든 게 보여요. 그래야 사람을 진단할 수 있어요. 바르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겨요. 나를 끝내야 문제라고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냐?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어느 현장의 지역에 잔치가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구경을 나가러 갔다가 그 부족의 추장 아들한테 납치가 돼서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끔찍하죠? 근데 이 추장 아들이 성폭행을 해놓고 사랑에 빠진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내 여동생 내놓으라고. 아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진짜 이 당신의 여동생을 우리 나에게 주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불신자와는 결혼을 안 한다. 진짜 너희들이 내 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뭐 의미는 다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장 아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추장 아들이 그래? 야 쟤네들 보니까 재산도 많고 엄청 부자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저들이 우리랑 같이 이 땅에 살아서 우리와 한 민족 한 백성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남자들까지 거 한 며칠만 고생하자 하고 전부 할례를 행한 거죠. 근데 이게 할례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째 되면요 죽습니다. 아주 이러고 다니잖아요.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근데 이게 아주 간교한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었잖아요. 복수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 동생을 건드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밤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마다 있는 보물이며 우상이 다 금으로 돼 있거든요. 금으로 된 우상이며 모든 돈 되는 것들을 다 훔쳐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 식구잖아. 근데 한 가문, 한 부족을 건드려버리면 어떡해? 쟤들과 우리가 싸우면 게임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하는 말. 아니 그러면 내 동생을 창녀로 대우하는 걸 내비둬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쪽 부족들이 지금 한 부족을 죽였는데 그 옆에 형제 부족들이 많거든요. 그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또 복수를 하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그 34장 30절을 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진짜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완전히 가문이 망할 지경이 이런 거죠. 근데 요걸 지금 요 사건만 보지 마시고요. 앞에 것들 사건을 조금만 더 살펴보세요. 야곱이요. 뱃속에서부터 누구랑 싸워요? 형 에서하고 싸우잖아요. 엄마가 하도 싸우니까 고민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뱃속부터 난리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심히 걱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 쓴다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사람을 쓸 거라고 해요. 근데 나올 때도 난립니다. 나올 때도.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머리 뒤밀고 막. 진짜 에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에서가 나와요. 근데 안 돼. 내가 언약의 장자가 될 거야. 근데 형이 힘이 더 셌어.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은 뒷다리를 딱 잡고 팔부터 나온 거죠. 그걸 보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앞에 나온 놈은 용을 쓰고 나오느라 시뻘게 가지고 너는 애서고 불다. 뒷다리 잡고 나온 놈은 야 이놈은 진짜 징한 놈이다. 이거 남의 거 뺏어 먹을 놈이네. 사기꾼이네. 이거 야곱이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계속 형은 승승장구예요. 일도 잘해. 사냥도 잘해. 남자다워. 그래서 완전히 이 가문에서 리더. 그러니까 아버지도 늘 큰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흡족한 거죠. 이 험난한 가나안 땅에 살아남으려면 저런 놈이 필요해. 저 놈을 내가 진짜 우리 가문을 이끌 지도자 삼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땅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데 막 성질이 나는데 엄마가 그때마다 얘기해줘요. 아들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뱃속부터 싸울 때 엄마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질문했더니 대답을 하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형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널 택했어. 하나님은 널 쓸 거야. 진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성취하실 거야. 알았어 엄마. 그러고 지내는 거죠.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완전히 하나도 못 얻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 오는데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보란 듯이 오늘 빈손으로만 와봐라. 힘 빠지고 와라. 완전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터덜터덜 오는 거죠. 아이고 동생아 야 반갑다 야 이거 나 한 그릇만 줘라. 형 그냥은 못 줘. 그럼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가 줄게. 이 새끼 봐라 이게 아주 야 무슨 그걸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걸어. 아 싫은 관도 싫은 관도. 아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그래 극단 거 너 가져라 하고 그냥 그러니까 솥단지째 주잖아요. 팍 퍼먹으면서 아이고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이미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큰아들만 살짝 불러다가 말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있지. 너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그거 요리 만들어 오면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내가 받은 축복을 너한테 그대로 물려줄게. 가서 잡아와. 그걸 누가 엿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엿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엔 둘째를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빨리 와봐. 큰일 났어. 아버지가 몽창 너한테가 아니라 형한테 준대.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며.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빨리 네가 돌보는 염소 중에 아주 야들야들한 이 어린 염소 하나 잡아와. 그러면 엄마가 그걸 아빠가 좋아하는 거로 요리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대신 형이라고 속이고 네가 가서 기도를 받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염소 털 붙이고 형 목소리 흉내 내가면서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바치니까 아버지가 형인 줄 알고 뭐 했다?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줬다. 아주 그냥 엄마랑 야곱이랑 쿵짝이 맞아가지고 인본주의는 진짜 잘했어요. 팥죽을 쓰지를 않나? 거짓말로 사기를 치지를 않나? 근데 오직 그러면서 뭘 얻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가문에 진짜 계보를 잇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습니까? 형 에서가 칼을 갈잖아요. 이 새끼 이제 죽인다 내가. 어? 이런 사기꾼은 없애야 돼. 죽여야 돼. 칼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700km나 떨어져 있는 엄마의 고향집, 외갓집으로 보내죠. 외갓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진짜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 그 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를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십일조를 드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촌 집에 가서 뭐 여자를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삼촌한테 뒤통수 맞고 14년간 그냥 생으로 일하고. 근데 일을 너무 잘해. 야곱이 손만 대면 막 양이고 소고 막 늘어나. 그러니까 삼촌이 놓지를 않네. 야, 네 품삯을 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모든 양을 다 맡아가지고 막 일하죠. 근데 또 머리를 쓰잖아요.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토실토실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 얼룩냥이, 왜냐면 자기 품삯이 얼룩냥이니까 얼룩냥이 태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삼촌의 재산은 그것도 늘어는 나는데 야곱의 재산이 더 늘어나.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삼촌의 아들들이 아버지 저놈이 와서 좀 잘 되긴 했지만 저놈이 아버지 걸 다 가져가요. 모든 게 아버지 건데 저놈이 다 가져가네요. 그걸 들은 거죠. 아,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걸 뺏길 수도 있겠구나. 그 바람에 어느 날 그 삼촌과 아들들이 저 멀찍이 떨어진 데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7일 길 떨어졌어요. 7일 길. 양털을 깎고 있을 때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식구와 자기 양떼를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근데 누구 재산이 더 많았다? 야곱 재산이 더 많잖아요. 도망을 가면 어딜 가. 아무리 7일 길이 떨어져 있어도 이 양떼, 소떼를 끌고 가려다 보니 빨리 갈 수가 없어서 결국 뒷덜미가 잡히잖아요. 삼촌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참에 정리하자. 이참에 모든 거 다 뺏고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하루 잡히기 하루 전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야곱 손대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결국은 좋게 보내주죠. 아휴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한 고비를 또 넘겼는데 이번에 누가 온대요? 아버지 집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대. 더 큰일 났어. 이렇게 인생이 필만하면 될만하면 또 막히고 될만하면 또 막히고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오고 그 산을 넘으면 더 깎아지는 절벽이 나타나니 야곱이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형이 나 죽이러 오지 우리 식구 죽이진 않겠지? 그래서 가장 덜 사랑하는 부인부터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덜 사랑하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부터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강을 야복강을 건너 보내죠. 근데 자기는 가요 못 가요?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지.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한문으로 물을 문자고요. 볼제자. 원래 문제는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묻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살피고 또 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해결 없고 답으로 찾기 위해. 근데 아무리 물어보고 물어봐도 답이 없어.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해결 방법이 없어. 왜요? 누굴 떠나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진짜 이 저주의 세력에게 잡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고 내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간의 방법이 소용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 질문해요?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산을 넘었는데 태산이 나타나요? 하나님 강을 건넜는데 왜 이번엔 바다가 나타나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 더 질문해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며요. 근데 왜? 어디가 끝났어요? 아까는 새 땅이었고 그 다음은 그냥 강이었는데 왜 이번엔 바다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질문해요. 그리고 내 상황을, 내 상태를 계속 뭐하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자꾸 그려보세요. 진짜 원래 나는 이렇게 행복한 존재인데 능력 누릴 난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이 왔는가? 아, 마귀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제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일평생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눌려 살고 그러니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육신적으로 되는 게 없고 이러다 영원한 지옥 갈 운명이었구나. 근데 이걸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끝내셨지. 이러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끝난 거예요. 산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이나 바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넘을 힘이 없는 나,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널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 믿는 거 아니다. 누구 믿는 거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 육신까지도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재림하러 오시는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산이 문제겠어요? 강이 문제돼요? 바다가 문제돼요? 바다를 누가 만드셨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가르사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산을 준다고 왜 십자가로 끝났다며요. 바다를 준다고 왜 하나님 십자가로 다 끝났다는데 이 문제는 왜 줘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을 떠났다면 문제 되죠. 하나님을 떠나 잡혀있다면 모든 게 돈 생겨도 져주고 로또 터져도 져주고 90살까지 쌩쌩해도 져줍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하나님 떠나있다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져줍니다. 예수님이 끝냈다는 건 거기 빠져있던 나를 끝내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된 나를 끝내신 거예요. 돈 때문에 미치고 사람 때문에 아주 열받고 진짜 완전히 영원한 시달림 속에 저주장에 빠질 나를 끝내셨어요. 돈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인간 갈등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싸워주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사단을 성삼위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능력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셔요. 모든 걸 극복하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힘을 주셔요. 그걸 못 누리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안 열린 내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 알아요. 우리 이거 믿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는 안 믿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셔요. 내 인생의 주관자,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문제만 오면요. 야곱처럼 머리 굴려요. 팥죽 쓰고요. 야곱처럼요. 염소 잡아다가 거짓말하고요. 야곱처럼요. 얼룩냥 만들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셔요? 가만히 계셔요. 일 안 하셔요. 내가 주인 이름에 내가 지켜준다는 걸 믿는다며 왜 네가 네 머리 쓰니? 왜 네가 네 방법 쓰니? 네 생각대로 왜 가려고 하니? 그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죽지만 않게. 맞아 죽지만 않게 보호하는 거죠.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형이 죽이려고 들고 삼촌이 죽이려고 들고 이번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일이 생기고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짜 야곱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시작이 사실은 야복강이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베델. 35장 1절로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엎어진 야곱 앞에 나타나 말씀하세요. 3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왜 내 인생 끝도 없이 문제되는 줄 알아? 그 문제가 왜 벅차고 그 문제만 만나면 왜 내가 안 믿어지고 원망이 되고 죽고 싶어지는 줄 알아?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을 네가 안 누리고 있기 때문이야. 너 도망 나올 때부터 내가 보여줬잖아. 하늘 보좌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로부터 능력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보여줬잖아. 근데 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진짜 시공간 초월 왜 안 누리니?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왜 네 생각 네 머리로 살아가니?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라. 그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인될 만한 빛의 증거를 주겠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네 안에 부활하셔서 너를 책임지는 성령의 인도 말씀을 통해 받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나타났던 베델 가라. 거기서 제단 쌓아라.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붙잡아라. 그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죠? 우상 버려라.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라. 버리고 뭐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진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막 두렵고 떨리고 뭐해도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신분. 신분이에요. 신분. 옛날에는요. 종에 따라 주인에 따라 옷이 달랐어요. 의복을 바꾸라는 건 이제 너는 마귀의 종의 신분이 아니다. 너는 이제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거로 살아가는 그 신분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다. 너는 하늘 보자 시공간 초월을 누림으로 237을 살릴 빛의 증인이다. 진짜 전도자의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전도자라는 그 사명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전에는 자기만 누렸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가문이 박살이 날 정도가 되니까 가문의 식구들에게 완전 복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식구들과 자기가 노예로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해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 갖고 이제부터 우리 신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신분이다. 그러면서 3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환난 날에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환난 위기는 응답의 시간표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응답 받을 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하늘 보좌 시공간을 이제부터 제대로 누리는 시작의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열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일곱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대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4절에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버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귀걸이도 사실은 그 우상의 종, 다른 신의 종이라는 뜻으로 귀걸이를 찾거든요. 그거 다 빼버립니다. 그걸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거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장사 지낸다 이거예요. 나의 옛사람,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물질 따라가던 세상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거예요. 그리고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그 완전히 한 부족을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복수하려고 하던 그들을 마치 삼촌에게 나타나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들을 두렵게 하사 감히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사히 뭐예요? 야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거기서 뭐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뭐 하셔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뭘 찾아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이거 자꾸 찾아보세요. 문제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너무 수치스럽고 진짜 힘든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아, 이걸 하나님이 괜히 허용하신 게 아니구나.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꾸고 이걸 통해 진짜 이 현장을 바꿀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된 축복이 있구나. 예비된 만남이 있구나. 예비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어요. 숨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으면서 뭐 해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진짜 내 인생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을 감춰 놓으셨어요. 뭐 하려고?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문제만 보잖아요. 육신의 눈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덩어리만 보잖아요. 문제를 통해 질문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문제를 통해 하나님 계획 안 찾잖아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축복 안 찾아보잖아요. 말씀 자체가 안 들리죠.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진짜 그래서 묻어버려야 돼요. 내 염려된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방법을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 열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보게 하세요. 숨겨진 축복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찾아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전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도 겹쳐있음을 보았습니다. 뱃속부터 진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내 생각, 내 머리, 내 방법 쓰는 게 진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고달픈 인생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도무지 그걸로는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과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묵묵히 진짜 복음을 나의 것으로 깨닫는, 나를 진짜 예수 십자가로 끝내는 그 시간표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는 진실하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게 하시고 숨겨두신 그 축복이 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정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제자를 남기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도자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